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라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고 사망의 얼굴과 내 이름을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에 조화하려고 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은도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모두 황황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심이여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바람은 우리들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정하신 작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폭김으로 말미암아 물빛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에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은 생일이 언제십니까?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결혼기념일은 기억을 안 하고 있지만 제 생일만큼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 중에 결혼기념일을 기억 못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혼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러십니까? 저는 저의 생일과 더불어 기억한 날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만난 날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잠시 했었는데 떠나던 날이었습니다. 2000년 8월 13일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제목이 구원하신 그날에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수요 성경 공부에서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교우님들에게 저 개인적인 소개를 드리는 것과 동시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뮤지컬이나 오페라나 콘서트장에 가시면 그 발코니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공연장이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발코니석이 있는 공연장들이 있습니다. 정면에 있는 발코니석도 있고요. 측면에 있는 발코니석도 있습니다. 그 자리를 대부분은 피하지만 그 자리가 앉고 싶어서 그 자리를 일부러 예약을 하는 매니아들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자리에 앉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저는 새로운 것을 봤습니다. 콘서트나 오페라는 별개겠지만 뮤지컬의 경우 보통 양쪽에 흑막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관객들은 정면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지만 앞에 있는 측면에 있는 발코니석은 옆에서 공연장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공연장을 바라볼 때 어떤 풍경이 펼쳐지냐면 흑막 뒤로 스태프들이 이동하는 게 보입니다. 또 다음 출연자들이 몸을 풀고 있는 모습 역시 보입니다. 보통의 사람이면 그런 풍경은 그리 아름답지 않은 공연의 풍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연이라 하면 직사각형의 무대 위에 가수가 나와서 또 연기자가 나와서 노래라고 춤을 춰야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그걸 보고 문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많은 관객 중에 모든 사람 정면을 보지만 단지 몇 명은 측면에서 그 무대를 바라봤을 때 그들은 새로운 각도를 보게 됩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각도입니다. 그들만이 공유하는 각도입니다. 신앙도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각도를 신앙적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삶의 자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각자가 놓여진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각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하나님께서 놓이게 해주신 그 자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라보는 하나님, 거기서 바라보는 세상, 또 거기서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나가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한 인간으로서 이런 파란만장한 삶의 자리를 산 이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평범한 목동이었다가 언젠가부터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위대한 왕이 됩니다. 삶의 정성과 골짜기를 오르내린 인생이기에 그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가 서 있는 각도를 통해서 들었던 예배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그 다윗이 바라봤던 하나님, 다윗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느꼈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22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하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손을 뜻하는 명사는 카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손을 표시하는 야드와는 다르다고 합니다. 카프는 손바닥, 손아귀를 설명합니다. 이 단어는 대체로 목숨을 노리고 달려드는 숨통을 조이는 원수들을 상징할 때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카프를 사용함으로써 원수들의 모습을 오늘 생생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구원하다라는 의미의 히칠은 사역형으로 완료 동사입니다. 이 뜻은 잡아채다라는 기본적인 의미에서 출발하는데 구출하다, 건네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수들의 손아귀 속에서 특히 사울의 손아귀 속에서 자신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던 그리고 자신을 건져올리신 하나님께 다윗은 자신의 언어의 노래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이 1절에 구원하신 그날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날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날짜까지는 상관없습니다. 혹시 그날을 생생하게 지금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으십니까? 물론 오늘 본문처럼 삶의 어떤 위기의 순간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도 구원이겠지만 저는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부분인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제 얘기를 들은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티 중에 안티로 살았습니다. 기독교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더불어 저는 또 한 가지 싫어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참 삶이 인생이 참 이상하죠. 일본과 기독교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제가 일본 선교에 헌신한 사람이거든요. 일본과 기독교인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일본과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제 남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나 어떤 환상이나 이런 걸 보지 않더라도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티였던 제가 어머니가 아프시는 일이 계기가 되어서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나가도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 저의 이 종교에 대한 생각은 제가 지금은 하나님이 필요 없지만 제가 작정하기로 하면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면 아니 그 대상이 부처님이 됐든 누가 됐든 믿기로 제가 결심하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다만 지금은 필요 없기 때문에 안 믿을 뿐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아프신 게 계기로 교회를 다니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해봤지만 그분은 저한테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 사실이 저한테는 충격이었고 과거에 충분히 제가 종교적으로 어떤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 믿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믿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상당한 실망과 좌절을 겪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아무리 믿고 싶다고 외쳤지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8월 13일 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가졌던 모든 불신이나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게 믿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큰 뜻이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8월 13일 주님을 만나고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기억할 때마다 또 매년 그날이 찾아올 때마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늘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저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또 딱히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2000년 8월 13일 날 부르셨습니까? 매년 그거를 물을 때마다 저는 제가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날을 기억하십니까? 그날이 되면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니까? 다윗은 2절과 3절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자신이 전 각도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을 여러 문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근데 읽으실 때 다윗의 고백이 아닌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등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다. 다윗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라는 단어가 아닌 2인칭이나 3인칭 당신이나 그나 그녀를 넣었다면 여러분들 은혜가 되십니까? 그의 하나님이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하나님께서 피난처라고 하십니다. 신앙은 나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 비로소 시작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절대로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확인되었다면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대회의를 교회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를 만나게 되고 또 여러 선교사님들과 연락을 합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 초교파적으로 어떤 행사를 준비를 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도 도와달라는 연락을 취하셨습니다. 그분한테 단지 도움을 달라, 도움을 준다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전화라는 과정에서 조금 인간적으로 관계가 슬슬 맺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초교파로 일을 좀 처음 하는데 이렇게 개교회주의인 거는 몰랐다. 한국교회가. 다 자기 교회만 중요하고 같이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등한시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셨습니다. 마치 그 말이 우리 교회는 꼭 도와달라는 얘기로 들려서 저는 좀 부담이 됐습니다. 저도 예전에 교회 오기 전에 개인적으로 여러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초교파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일을 기획했을 때 많은 분을 만났고 또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협력해서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자기 교회 일은 되게 중요한데 다른 교회 일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행여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 교회 일이 중요합니다. 꼬린 지점은 같은데 각자 뛰고 있습니다. 그런 풍경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조금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 봉사팀들이 있습니다. 서로 사이가 좋고 잘 섬기십니까? 아니면 어떤 라이벌 의식을 느끼십니까?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참다운 협력과 참다운 섬김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방패, 구원의 팔. 만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경험하신 하나님을 제가 이 자리에서 종이를 나눠드리고 연필을 들여서 써보라고 하신다면 과연 몇 개를 쓰실 수 있으십니까? 다윗은 상당히 많은 하나님을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몇 개의 하나님에 대해서 적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성숙자반에서 믿음에 대해 공부하면서 믿음은 구체적이다라고 배웠습니다. 흔히들 은혜 받았다,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길 바랍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뜻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딱히 말씀을 제대로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뭐냐고 그러면 다들 아십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믿음이 뭐냐고 물으면 잘 대답을 못하십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딱히 대답을 못하십니다. 어떤 한 분은 머리를 끌적끌적 하시면서 눈물의 씨앗이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신앙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다윗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의 자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여기서 하나님을 여러 가지 단어를 동원하면서 표현을 했는데 다윗의 표현력에 놀랍기도 하지만 저는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많은 세월 다윗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부럽기도 하고 그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주님은 나의 방패라고 한마디를 고백했지만 그 고백까지 과연 며칠이 걸렸을까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경험을 통해서 나의 방패라고 한마디 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다윗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마음에 합함자라는 평가를 받는 다윗은 이러한 것들이 그의 신앙의 위대한 힘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의 하나님의 고백과 더불어 우리의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 나의 하나님을 구체적인 단어로 표현함은 물론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구체적인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동행이 행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일을 할지라도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닌 우리 미래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임을 기억하며 따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몇 가지만 오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반석입니다. 반석은 명사 셀라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종종 바위로 번역을 합니다. 여기에선 절벽과 같은 가파른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는 외세 침입으로부터 주인공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험하고 가파른 암벽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다윗은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절벽이 되어주셔서 그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자신이 피해 있는 곳에 접근할 수 없도록 보호해주고 계시다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큐 영화인 규리의 인생을 보면 중국의 잔도공들의 모습을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잔도라 함은 일반 사람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힘든 가파른 절벽 등을 따라서 폭 1.5m의 길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영상을 보면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이 상당히 더운데요.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짜릿짜릿합니다. 왜냐하면 암벽 위에서 절벽 위에서 그들이 다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그들은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무엘상 23장 24절에서 28절을 통해서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던 다윗은 마온 광야에서 십사람들의 밀고로 사울의 군대와 포위되었고 다윗은 바위로 내려가서 은신하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일으키셔서 다윗 사울의 군대가 블레셋을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윗을 침범하거나 위협을 가할 수 없도록 하시면서 다윗을 구하십니다. 이때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한 다윗은 이 바위의 이름을 셀라 하마느고 즉 도피의 바위 분리의 바위라고 칭을 합니다. 이러한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다윗 자신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철저히 분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절벽이 되어 접근을 못하게 하신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오라는 부분입니다. 메팔르티의 원형인 팔르트는 벗어나다, 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강의형 능동분사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례적인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히 구원을 베푸시는 분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 이 문장 맨 앞에는 니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니는 나를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도피 생활에서 다양하게 경험했던 하나님의 섭리가 실은 모두 나를 위해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신앙의 역설이자 신앙의 본질입니다. 때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 나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 같은 그 순간 그게 그런 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 게 나를 위해서 하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저의 이야기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16년간의 기간 중에서 여러 획을 긁을만한 사건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004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보통 매달 매년 12월이 되면 하나님께 다음에 제가 의지하고 살 말씀을 구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의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2003년도 12월 달에 2004년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개역 한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나의 생각이라. 저는 지난 16년간 좋은 일도 너무 많았지만 제가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일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일, 물론 당연히 나이가 드시면 돌아가셔야 되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 시점이 저한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점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알지만 따라가면서 참 많이 힘이 부쳤습니다. 제가 2000년 8월 13일에 하나님을 만나고 한 가지 제가 약속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말씀대로 충실하게 다 따르고 살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저의 인생의 진로 문제, 제가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 그 부분만큼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6년간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저의 진로에 대해서,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충실히 따라오려고 무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16년간 단 한 번만 제가 원하는 일을 시키시고 나머지는 제가 원치 않은 일을 지금 시키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저 김 전도사는 원치 않은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 저 마음으로 하겠어,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렵게 따라는 가지만 제가 놓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도 참 많았고 제 입장에서는 따라가기 힘든 일을 따라오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재앙을 베푸시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저의 미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현실은 어렵지만 오늘 말씀에 빗대어 말씀드리면 나를 위해서 주께서 뭔가 하신다는 마음이 해를 거듭할수록 느끼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 나의 구원자시라라는,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비유를 마무리 짓는 결론적인 진술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말씀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당신은 나를 폭력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폭력을 뜻하는 명사는 예전에 저희가 가지고 썼던 개역 한글에는 흉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폭력으로 하는 게 맞게 번역된 것입니다. 이 단어는 누구에 대해서 모함하거나 위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문이 말하는 폭력은 육체적으로 가해지는 폭력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모함하고 욕했던 원수들의 정신적인 폭력까지도 포함함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다윗은 자신의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서 맞닿아 있었던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삶 속에서 자신이 처했던 여러 사망의 위기들을 역동적이고 아주 생생하게 5절과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내오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르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막의 울무가 내게. 5절에서 불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문맥상으로 봤을 때 파괴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또한 창수로 번역된 단어는 홍수와 같이 갑자기 형성되어 거세게 흐르는 급류를 얘기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물을 죽음과 연관을 시켰습니다. 본문 역시 죽음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불의 창수는 파괴하는 급류로 번역을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망의 물결이 나를 포함하고 파괴하는 급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므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절에서는 올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올무는 짐승을 잡기 위해서 사냥꾼들이 덫을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위의 사망의 물결이 죽음의 파괴성이라고 한다면 사망의 올무는 죽음의 은밀성을 얘기합니다. 즉 다윗은 덫을 쳐놓은지도 모르고 덫에 접근해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짐승처럼 원수들의 간계함에 의해 영문도 모르고 죽을 위기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거 상황을 비유적으로 회상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본문 8절에서 1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일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8절에 주님께서 다윗 대적에게 크게 노하시사 땅이 흔들리고 9절에 입에서 불을 뿜어내시고 10절에 하늘을 가르치고 내려오시고 13절에 주님 앞에는 광채가 빛났는데 그 광채 속에서 이글거리는 수통이가 솟아지고 14절 당신의 목소리를 높이시고 15절 원수들을 흩으시기 위해 활을 쏘시고 18절 주님이 원수들에게 꾸짖고 진노하실 때 바다의 밑바닥이 모조리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모두 드러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이기도 하지만 5절과 6절 여러 위기 상황과 지금 읽었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신 일에 중간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절입니다. 바로 4절과 7절 말씀입니다. 본문 4절과 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받으리로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바로 공통적으로 쓰인 단어가 여호와께 아뢰다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에크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형은 카라라는 것으로서 부르짖다 청하다라는 의미로 미완료형 동사입니다. 형태상 미완료형이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주님께 부르짖었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과거의 이례적인 행위가 아닌 현재와 미래에도 지속될 반복적인 행위임을 이 단어는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 번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말씀을 통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피로만을, 실은 욕심만을 하나님께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같은 기도를 3일을 드려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으면 계속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까지 기도를 드립니다만 보통의 경우 3일만 기도해봐도 내가 욕심을 구하는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신앙의 이름을 빌려서 지금 외치고 있는지 본인이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지금의 상황이 재왕과도 같으십니까? 하지만 나중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귀를 기울이는 기도에 더욱 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7절부터 다윗은 지금까지 언급한 하나님의 모든 행위를 자신을 위한 구원 행위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19절과 20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으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나를 좋아하신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19절의 다윗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또 하나의 표현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의지할 분입니다. 여기에서 의지라고 번역된 미시안의 원형 미시에는 의지하다, 신뢰하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동사로 파생된 명사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의지할 수 있는 지팡이와 같은 역할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원수들이 사망의 물결과 불의 창수처럼 밀려들어도 연약한 다윗이 떠밀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다윗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세상적인 군사력이나 개인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의 지팡이를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이다. 이어서 입절을 보면 구원하셨도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위험한 상황에서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망의 늪에 빠져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마치 핀센트로 찍어서 살려내신 것과 같이 끌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본문을 보면 나를 기뻐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를 나를 좋아하시기 때문이라고 써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뻐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하베츠의 원형 하바츠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왕의 계승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상으로 자기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신하에 불과한 다윗을 목숨을 걸고 보호해 줍니다. 더욱이 자기가 왕의 계승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권까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보통 사람으로는 하기 힘든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무엘상 19절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절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네,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감정 상태는 신분과 지위 고하를 초월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상대를 유익하게 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다윗 자신에게 나타내 보이셨음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 여러분, 이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신답니다. 그리고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다윗이 위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하나님께서 위대하십니다.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위대하십니까? 우리가 위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이 과거에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 속에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속에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어질 다음 세대의 속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현재형으로 우리를 심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시던 날에 여호와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감사의 노래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감사의 노래를 들어야 할지 한번 생각하는 그런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상황과 여건이 그리고 처지가 비록 감사할 만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고통의 시간들로 채워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상은 그 시간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시는 과정임을 잊지 않고 결코 짧지 않으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 우리를 광야와도 같은 곳에서 훈련시키시지만 그것이 우리를 위함이요 우리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날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감사의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